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에 나오신 분은 이혜왕 선교사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들이 상담 방송을 할 때마다 12단계 회복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은 중독증 회복에서 왜 바이블 회복 12단계가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중독증 회복에서 바이블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성경은 회복에 관한 그 책자로다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기 좋게 만드셨는가를 그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죄악의 시초를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려고 결정한 데서 생긴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을 절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을 위한 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힘의 원천을 밝혀주고 계셔서 성경은 우리들이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회복 통로가 되고 있어서 성경은 여태껏 우리가 기록되어 온 모든 회복 문건 중에서도 가장 그 넘버원 베스트 회복 책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중독증 회복은 회복 단계들을 통해서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깝게 다가가서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해주시도록 의탁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상처를 받은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서 허용하는 것이며, 또 회복 과정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남을 도우면서 신앙적으로 더 성장된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성경은 무엇에나 가장 훌륭한 책자인데요. 정말 크리스천 선교방송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바이블 회복 12단계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이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바이블 12단계 방송은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제시하여 주신 규정에 초점을 두도록 마련된 회복 12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회복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다만 우리가 실망과 실패만 거듭할 뿐입니다. 회복 1단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중독 문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거부 반응은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고 중독행위 중단만이 중독증을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복 1단계 내용은요, 우리는 우리들의 중독증에 무기력했으며 가족분들은 우리들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먼저 창세기 16장에서요 하갈이 겪는 고통을 중심으로 이기지 못할 상황들이라는 주제로 회복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회복 참여자분들은요, 창세기 16장의 1절에서 15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요, 아브람, 아브람의 아내 사례, 사례의 여종 하갈, 그리고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례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자 여종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하갈이 잉태하자 사례가 하갈을 시기 학대해서 하갈은 광야로 피신했고요. 거기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듣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선교사님, 창세기 16장의 그 성경적 흐름을 중독 회복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분명히 약속하셨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어야 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부인의 말을 대신 따르고 말았죠. 그래서 두 여인의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게 됐고 사례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끔 아브라함을 부추겼던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후일 두 여인에게서 나는 후손들도 오랜 세월 동안 걸쳐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편 하나님은 사례의 낯을 피해 달아나는 하가를 광야에서 보살피시며 축복을 하신 그 약속하신 데서 우리들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현실 도피로 중독 행위를 하다가 중독 문제가 야기가 된 그 가정들은 마치 하갈과 같이 광야에 버려진 약한 자의 모습과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방송 회복 가족분들은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약한 자를 더욱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감동 강화 받으셔갖고 더 회복으로 정진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곤경에 처하거나 또 대인 관계에서 좌절될 때 우리들은 중독 행위를 통해서 현실을 도피해 보려다가 중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선교사님은 중독 문제 가정에서 창세기 16장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갈은 오늘날 중독자 아내들과 같이 무기력의 그 상징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한 연약한 여자로서 그녀는 사례와 그 아브라함의 노예에 불과해서 아브라함의 대리모로 주어졌고 또 그들이 바라던 대로 하갈이 잉태를 했을 때 사례는 질투가 나서 하갈을 때려서 하갈은 그 광야로 도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갈은 광야에 홀로 있을 때 천사를 만나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놀라운 그 메시지를 받았고 또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축복을 받았고 천사는 다시 내가 이제 잉태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갈과 같이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면은 중독적인 도피 창구를 통해서 도망치려고 시도하여 왔는데 여태까지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들이 절규와 탄식을 듣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중독 행위를 하는 대신에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알려드리고 우리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갈과 같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면 하갈의 경우와 같이 우리들의 미래에도 희망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모든 그 도박이나 마약으로서 잃어버린 건강과 자생을 다시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례 하갈의 이야기를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해주셨는데요. 네. 다음은요 사사기 16장을 살펴보고 싶어요. 삼손과 드릴라에 관한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위험한 자기 기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싶은데요. 방송 회복 과정 여러분들은 사사기 16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을 살펴볼까요? 삼손, 드릴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접근해서 삼손이 어떻게 해서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면 각각 은 2,100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청탁을 받은 드릴라는 사랑을 빌미로 삼손에게 힘의 비결을 물어보았고 삼손은 여인의 간교에 넘어가서 매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 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런 말을 해주게 되죠. 그러자 드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밀어서 힘을 약하게 만들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어서 삼손은 붙잡힌 바가 되었고 삼손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해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자 힘이 또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들을 단번에 갚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선교사님, 사사기 16장의 그 성경적 흐름을 중독 회복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 남성들의 중독 문제는 여자와 돈에 많이 얽혀있는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그 생애를 보면은 방만하고 지나친 여자 관계가 얼마나 큰 고통과 낭패를 그 야기시켜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여인은, 삼손이 두 여인을 만나는데 두 여인 다 모두 삼손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특히 드릴라라는 여인은 블레셋 방백들에게서 돈을 받고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을 기억과 알아내서 결국 삼손은 나시린의 비밀을 다 말해버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별의 증표를 스스로 내버린 셈이 되어서 여인의 농간으로 두 눈을 뽑힌 채 짐승처럼 그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다가 삼손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그 우상 다곤을 크게 그 징벌하셨던 그 사건이죠.
네.
아마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그 이성 관계를 그 건전하게만 해도 많은 중독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기력한데도요. 그 무기력을 계속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들은 거짓으로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중독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나는 중독 행위를 잘 통제하고 있어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말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안 가서 도박빚이 많아지고 뇌와 간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큰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선교사님은 중독 문제의 가정에서 사사기 16장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좋다고 보세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으나 삼손은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삼손은 드릴라와의 관계에서 그가 직면한 위험들을 알지 못해서 적들은 삼손의 초능력적인 힘을 비밀을 그 알아내기 위해서 드릴라에게 돈을 지불하였고 그녀는 삼손에게 비밀을 그 말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했으나 삼손은 그런 그녀를 세 번이나 그 속여서 모면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반면에 그녀에게 매번마다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삼손은 그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말해줘서 적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돼서 죽게 되죠. 그래서 삼손의 실제 문제는 그가 자신에게 말한 거짓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해야 할 때 무기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자만심과 그 아름다운 이방 여인에 대한 욕구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죽음으로 향한 위험한 사태를 제대로 그 보지 못하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중독 문제에 휩싸여 있는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중독적인 성향의 무기력함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새로운 잘못은 즉시 시인하실 때 우리들은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중독 행위들을 경계 조심할 수 있고 그래서 덜 중독 행위를 하게 되고 또 조기에 회복으로 나올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삼성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자, 다음은요. 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군대 장관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병을 낫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는데요. 자,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들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소개해드립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 계집종이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 또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죠.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으로 평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던 중에 계집종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선물을 들고 그를 찾아갔지만 친히 나와서 영접하기는커녕 엘리사가 사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자 나아만 장군이 노하며 물러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하며 거만을 떨었다가 종들의 권유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못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보니까 문둥병이 난지라 그리고 또 다시 겸손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교사님 열왕기하 5장의 성경적 흐름 중독 회복과 어떻게 연관 지어 볼 수 있을까요?
나만이 친히 엘리사를 찾아왔으며 엘리사의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신복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대로 순복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시는 그 겸손한 행위라고 보죠. 그래서 그 결과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침을 받고 곡으로 돌아갔으며 이는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불순종을 일삼던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되었어요. 오늘날 중독자와 그 가족분들도 혹 내 자신도 나만 장군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점을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 12단계의 회복 도움을 받아들이시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한편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거짓말로 나만 장군의 그 사제품을 다시 착복했다가 문둔병에 걸린 것은 우리들에게 탐심을 경계하도록 하는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죠. 사실 중독은 여러 형태의 탐심에서 오게 되며, 중독자들도 중독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게하시와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오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직한 길로 가는 일은 자신을 진정 위하는 일이고, 열왕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이 최선이다, 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겸손하지 못해서 더욱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그 12단계 회복 방법대로 해야 설 수 있는데도 회복을 미루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중독 문제 과정에서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좋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들은 그 무기력 인정을 매우 곤욕스럽게 느낄 수도 있고, 특히 우리들이 중독 행위로 통제력을 행사할 때는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독자들은 그 삶의 다른 분야에서는 강력할 수도 있지만 중독적인 행위에 대해서만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중독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무기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삶에서 어느 한 가지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전체의 삶에 영향을 주게 돼서 우리들의 삶은 파괴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랍 군대 장관 라만 장군의 그 행동이 바로 오늘날 중독자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라만은 막강한 군인과 정치가의 모습이었고, 부와 위치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가 지닌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할 수 있고 명예를 추락시킬 수 있는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둥병 환자들은 오늘날 중독자들과 같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었으며, 결국 그들은 서서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이스라엘 한 선지자에 대해서 듣고 그를 찾아갔고, 그 선지자는 문둥병을 치료하려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만에게 해주었고, 나만의 권력이면 즉각적이고 쉬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나만은 붕괴하며 돌아가다가 결국 그는 그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선지자의 그 지시를 따라서 강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를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중독증 질병은 나만 시대의 문둥병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독증은 우리들을 서서히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시켜갑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들은 중독증에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며 스스로 겸손해지셔서 결국 치유를 할 수 있는 회복 12단계 과정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게 성경과 또 일치를 시켜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사도의 도도함에 예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어서 무기력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고통이 오히려 사울로 하여금 선택할 시기를 맞게 하는 내용인데요. 자, 방송회복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은 사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협박하며 믿는 사람들을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였더니, 홀연히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어 사울은 두려워 땅에 엎드리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이까 하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주께서 아나니아를 시켜서 안수하시어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회개시켰다는 내용인데요.
예.
아, 성경사님, 사도행전 9장의 그 성경적 흐름, 중독 회복과 역시 어떻게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그 자기 일생에서 한 번쯤은 변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되죠.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으로 하나님을 만나므로 이스라엘 지도자의 부름을 받았으며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므로 회심했으며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울을 순식간에 회심시켜서 적극적인 복음 지도자로 나중에 만드셨죠. 이렇게 사역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목회자님들의 자제분들이 중독자가 돼서 오신 분들 계세요. 또 신학 공부를 하던 분들이 한 1년 남겨두고 중독자가 돼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회복에 참여하는 경우를 보는데 중독에 처한 분들은 예수님의 그 주관적인 간섭으로도 이렇게 중독병에 휘말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대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선택을 하셨을 때 사울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시는 좋은 훌륭한 제자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모든 중독 문제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며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중독에 처했다가 회복되어서요 더욱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중독 문제 가정에서 이번 이 사도행전 9장 말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들이 그 살다 보면 분명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정의가 있죠. 종종 이러한 시기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어떤 사건들에 처할 때 얼마나 무기력한가에 봉착이 됐을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들은 우리들을 더 파괴시키거나 또는 우리들이 인생 항로를 영원히 다른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로 보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크리스천 세상을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예수님의 간섭으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3일 동안 곡기를 끊고 자신의 삶을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자신의 아집과 환상을 버림으로써 후일 그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사울처럼 자신의 삶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새로운 회복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 거부반응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시거나 또는 중요한 문제들을 잘 몰랐다는 말로 자신의 중독 문제를 변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회복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꺼이 바라신다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이블 회복 1단계에서 하갈이 이기지 못한 사항들, 그 다음에 삼손의 그 위험한 자기 기만, 나만 장군의 새로운 겸손한 마음, 사울의 선택할 시기 등에 대한 말씀과 사례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평온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화의 광야 내게 쓰다로